오늘 우리는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금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큰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주님 없는 자신들의 삶의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는 13장 말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13장과 14장을 거쳐서 우리가 15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안에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가질 곳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에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있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단락인 17절 말씀에 가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12절과 17절 말씀이 이 단락의 이 앞뒤를 형성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락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 중심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과 우리들은 이 생명의 관계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배워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핵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의 삶의 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분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기억할 것인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자기의 만족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전에는 자신만 알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이것이 무거운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할 영혼들을 위하여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친구들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한 것을 요청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친구들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랑에 배고픕니다. 아직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풍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너희 자신에게 그것이 머물도록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구에게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의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로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의 현현을 보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기쁨 속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마를 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고 배고플 때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며 풍랑 가운데 보호도 받았고 귀신의 권세를 파는 능력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들의 영혼과 삶을 풍성케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반응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혼자서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크게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풍성한 영적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부응하여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하지 못할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형제 자매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부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어렵고 힘든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랑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당히 강한 의미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런 강한 명령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오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장 우리의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우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육신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난관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항상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넘쳐나서 주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만 임하여서 우리 자신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씀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오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실천되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힘쓰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와 부모에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뭐 그렇게 다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의 그 육신적인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그 감정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보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받기만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만 받아서 받는 사람이 사랑만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외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벌주려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저들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받는 죄인들과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돈 많고 권력 있고 유력한 자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하여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끝까지 행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교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참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택하여 세움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오용하는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그들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택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서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그 사랑을 그들이 즐기도록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과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실을 맺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이제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열매들은 다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다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을 맺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사랑이 열매로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누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기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죄악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말씀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직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자꾸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게을러지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오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들은 진리를 오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들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처음과 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 주신 그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